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마태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마태복음으로 모시겠는데 오늘 마태복음 3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태복음 3장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마치 우편배달부와 같다는 거죠. 대개 우리가 우편배달부에 대한 관심보다도 그가 가져다주는 편지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세례 요한이 선포한 그 메시지였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어떻다고요?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부터 같이 나누죠.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사실 이 예언은 이사야에서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자신 스스로 오로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적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4절 봐보세요.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세례 요한은 좀 독특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는 특이한 음식을 먹으며 생소한 의복을 입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오늘날 세례 요한에 대한 그의 외모만 가지고 우리가 뭐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홈리스 아닌가요? 방랑자이고요. 집 나온 사람이고요. 아마 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외적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옷이 약대털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가죽띠를 허리에 찼다. 또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다. 그랬는데 그것은 결코 여러분 그 좋은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아주 비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실로 구약성경에서부터 신약성경을 향해 걷는 구약성경의 성격을 띈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맨 마지막 사람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그렇게 불러도 조금도 이상이 없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3장 5절로 가보세요.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라고 말씀합니다. 무리들이 그에게 나왔다는 것을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요한은 경기장이나 강당이나 교회를 빌리지 못했어요. 뭐 그런 시설도 없었고요. 그를 추대해 주는 후원에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는 전혀 마을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요한의 말을 듣고 싶었다면 그가 있었던 광야로 가야만 했던 것이죠. 확실히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다. 3장 6절입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랬어요. 달리 말하면 이 말씀은 이 사람들의 삶이 이 요한을 통해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요한의 세례에 복종했다는 그러니까 바로 그 사실은 그들이 옛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전환하고 있었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7절 8절 볼까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세례 요한에게 나오고 지금 있는 것입니까? 요한이 이 품 있는 방문객들에게 또한 어떻게 인사를 하는지 여러분 보실 수 있으시죠?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다음 주 주일 아침 강단에 오르셔서 강단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아마 그렇게 하셨더라면 교인들은 당장 회의를 열걸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더 이상 계실 수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강한 표현인지 몰라요. 그는 품위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로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했더냐? 만약 너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회개를 해야 된다. 새 생활의 증거를 보이라 이겁니다. 이런 세례의 행위로서 결코 새롭게 될 수 없으니까 그 세례 받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에 합당한 열매를 너희가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9절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요한은 여기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왜 유대인에게 그 해 가장 인기 있는 사람으로 선택되지 못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10절 봐보세요.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느니라. 신약 성경에서는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있는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과일나무라면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즉 열매 맺는 나무만이 나무의 부실을 제대로 해내는 것입니다. 요한은 여기서 나무뿌리에 놓인 도끼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할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당연히 찍어버리는 거죠. 이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으며 배나무는 배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나무에서 가시가 난다면 그것은 사과나무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찍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잘라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뿌리와 열매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무의 참된 열매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 열매를 보는 것이죠. 그 나무는 참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참된 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여기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경고하기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지우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11절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게 된다. 자, 그런 말인데요. 여러분과 저는 성령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재림하시면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불은 심판을 뜻합니다. 이러한 심판은 참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오순절날 신자들은 이미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불의 혀가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볼 것을 권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람도 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성령의 강림이었어요. 다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불처럼 갈라져 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불세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그때 강림하셨지만 불세례는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세례는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성령이 또 이 시대에서 성령께서 각 신자 위에 임하시는데 신자 개개인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고 그것은 신자가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성령 세례와 불 세례가 혼돈이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오묘한 진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계속 증거합니다. 12절을 볼까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장면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데 상당히 중요한 장면이죠. 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려고 이곳에 오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찬송 후에 함께 생각을 해보죠.
진실하신 주님.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지금 오신 거예요. 정말 특별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왜 세례를 받으셔야 했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3장 14절 15절 말씀을 먼저 읽을게요.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 했습니까?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한 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인 이유는 15절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와 같이 하여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죄악된 인류와 온전히 동일시하셨습니다. 이사야는 그분께서 범죄자들처럼 헤아림을 입었다고 이사야서 53장 12절에 예언한 바 있죠. 사실 세례란 동일시함을 의미합니다. 저는 동일시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세례의 1차적인 목적이었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던 이유는 단지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십니다. 그것은 우리로 따르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본보기적인 행동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거룩하십니다. 그분은 회개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회개할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셨고 악이 없으셨으며 부정하지도 않고 죄인들과 구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친히 인류와 온전히 동일시하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받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와 같아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세례였다. 그 다음에 세례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물 세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곧 일종의 세례였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세우실 나라에서 만약에 주님께서 이렇게 왕이 되시면 나는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을 아마 기억할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라는 말씀을 보게 돼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문에 보면 이 말씀 바로 이어서 내가 받으려는 세례를 너희도 받겠느냐? 라는 말씀이 첨가되어져 있단 말이죠.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세례를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그 죽음의 길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받으신 그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하나는 우리와 동일시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그 당시 말이죠. 그분의 제사장적 직분은 아직 수행되고 있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러자 성령께서 이런 제사장적 사역을 위해 그분 위에 임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 곧 그분의 온갖 행위는 바로 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 위에는 죄가 있지만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는 것이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분 위에는 죄가 있지만 그분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분 안에 놓여진 것이 아니라 그분 위에 놓여진 것입니다. 이런 구분은 아주 중요한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그분과 동일시 됨으로써 구원받은 겁니다. 그분은 친히 세례 안에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가 세례로 구원받는다고까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동일시 됨으로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그것은 성령 세례로 가능합니다. 제가 물 세례를 믿는 것은 우리가 그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는 것을 우리가 선언하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아니하리라고 요한복음 6장 3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어야 한다는 것과 또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받는 물 세례는 이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과 동일시 됐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죄는 없으시지만 그분이 그 세례, 즉 죽음을 상징해요. 즉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제사장적 사역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내가 말이죠. 우리가 물 세례를 믿는 것은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는 것을 우리가 선언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게 오는 자를 결코 내어주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어야 한다는 것과 또 성령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받는 물 세례는 이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언젠가 어떤 그 노련한 뱃사람이 한 젊은 선원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권하면서 젊은이 그것은 의무 아니면 반항일세 라고 말을 했는 것이에요. 즉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나오면 세례는 의무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받지 아니하면 그것은 반항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세례라는 주제는 들 수 있는 대로 논쟁을 피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높고 고상한 수준으로 고양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자꾸 논쟁거리로 삼으면 이거 은혜가 안 돼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기서 요한은 그분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16절, 17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우리가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은 비둘기같이 그 위에 내리셨고 성부는 하늘로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성부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기 백성과 동일시 되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우리의 왕이 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확신이 믿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존경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을 4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마태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RNL 바이오에서 천연 소재로 만든 물티슈 한 박스나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는 성경 두란노 컬러비전 성경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실 주소는 극동방송 지정 우편번호 121-707을 쓰시고 주소 없이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이나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e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 강해를 클릭하시고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 테이프나 CD를 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320-0460번으로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